출애굽기 39번 메시지 하늘에 속한 음식 만나 다섯 번째 금 항아리 안에 16장 33절에서 우리는 한 오멜의 만나를 금 항아리 안에 넣어 주님 앞에 대대로 두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은 만나가 담겨있는 금 항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진 만나는 금 항아리 안에 있었습니다. 금 항아리 안에 숨겨진 만나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가 금 항아리 안에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성경에서 금은 신성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따르면 우리는 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즉 신성한 본성만이 우리의 감추어진 만나인 그리스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금 항아리가 있음을 인해, 즉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가졌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그리스도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갖게 된 신성한 본성 안에서만 그분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금 항아리 안에 만나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누리는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인 신성한 본성 안에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한 본성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특별한 분기십니다. 신성한 본성, 즉 금 항아리를 접촉할 때 우리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안에 감추어진 만나가 있는 금 항아리는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증거궤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나이신 그리스도는 신성한 본성 안에 보존되어 있고 신성한 본성은 증거궤로 예표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이 그리스도는 지성소인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와 금 항아리와 증거궤의 이 그림을 우리의 영적 체험에 적용해 본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누렸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가 우리가 간수하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 오멜의 만나를 누리고 한 오멜의 만나를 간수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 안에서 간수됩니다. 신성한 본성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즉 증거궤의 실제 안에 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영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접촉합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감추어진 만나로 누리는 그리스도를 간수하는 신성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교회를 위해 있고 교회 안에 있고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이나 혼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구성됩니다. 예배소서 2장 22절은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의 영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그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신성한 본성 안에서 그분을 간수합니다. 신성한 본성은 우리 영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와 함께 있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오는 날의 성막입니다. 증거판 앞에 16장 34절에서 우리는 아론이 한 오멜의 만나 같은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한 것을 읽습니다. 성경 번역자들 중 어떤 이들은 여기서의 증거판이 증거궤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해석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구약에서의 증거판은 증거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을 뜻합니다. 증거궤는 그 안에 십계명의 두 판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궤라 불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은 증거궤 안에 증거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궤는 간증궤이며 성막은 증거의 장막입니다. 성막 안에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의 간증, 즉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과 함께 증거궤 안에 금 항아리가 있음을 볼 것입니다. 금 항아리는 바로 증거궤 안에 두 증거판 앞에 놓여졌음이 틀림없습니다. 증거판 앞에 금 항아리가 놓여있는 그림은 항아리 안에 감추어진 만나가 십계명과 일치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만나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만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기술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간증과 일치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수차례 지적했듯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빛과 사랑이심을 증거합니다. 이 네 가지 속성은 율법에 의해 나타난 하나님의 본성의 주요 방면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그분 자신은 빛과 사랑이십니다. 십계명은 이 속성들을 묘사하고 증거합니다. 금 항아리 안에 감추어진 만나가 증거판 앞에 놓였다는 사실은 만나가 하나님의 간증과 일치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거듭난 자들인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간증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항상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천연적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간증과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명 공급인 만나에 참여할 때 우리가 먹는 만나는 감추어진 만나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 안에 간수된 감추어진 만나는 생명의 법과 일치하고 그 요구들을 충족시킵니다.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에는 율법에 의해 요구가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증거궤 안에 언약판들은 하나님의 간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간증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어떤 것들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강요와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간증과 일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음식으로,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감추어진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취할 때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간증과 일치시키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안에 간수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간증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16장 34절에 따라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두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번역본들이 간증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만일 간증이 증거궤를 의미한다면 감추어진 만나가 담겨있는 금 항아리는 증거궤 밖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4절은 만나가 담겨있는 금 항아리가 증거궤 안에 있었음을 명백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16장 34절의 간증은 증거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의 비단에서 볼 때 이것은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려 하는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도 있는 율법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율법은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간증과 일치하고 그 요구를 이루는 내적인 만나, 즉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흡수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내적인 생명의 법과 일치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 음식, 간증, 음식과 간증의 일치가 있습니다. 내적인 생명의 법의 요구들과 일치하는 신성한 본성 안에 감추어져 있는 만나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일치 때문에 우리는 안에 있는 모든 투쟁과 싸움과 노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한면으로 우리에게는 요구하는 법이 있으나 다른 한면으로 우리에게는 그 법과 일치하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체험이 교회와 관련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오늘날의 성막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즉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 내적인 것들, 감추어진 만나, 간증, 일치하는 평강을 가집니다. 성막 안에서 이것들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를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감추어진 만나의 체험에 대한 여러 가지 방면들은 인간의 말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그것들을 너무 많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단지 우리의 영적 체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를 갖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지도를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이해할 것이며 감추어진 만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위한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계시록 2장 17절에 따르면 감추어진 만나는 이기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공개된 만나는 주님의 백성이 공개적으로 누리기 위한 것이고 감추어진 만나는 세상에 타락한 교회를 이긴 그분의 이기는 추구자들을 위하여 남겨진 특별한 목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길로 가도 이 이기는 자들은 매일의 공급인 특별한 몫인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누리는 곳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모든 합당한 제사장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당신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만나를 먹으면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만나가 될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만나는 당신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조성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 내적인 생명의 법의 요구들을 이룰 것이며 당신을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계시록 2장 17절에 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구약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1600년이 지난 뒤 주 예수님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일곱 교회들과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세기가 지난 후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만나로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교회들이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개된 만나만을 먹어서는 안 되며 우리를 제사장과 이기는 자로 만드는 감추어진 만나도 먹어야 합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흰 돌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돌은 건축 재료를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다면 제사장들과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 감추어진 만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위한 돌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고대의 만나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의 건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도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과 관계됩니다. 성경은 만나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거처를 짓기 위한 것임을 계속 계시합니다. 감추어진 만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의 체험에 의해 제한됩니다. 나는 내가 체험했던 것 이상으로 이것에 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먹고 있고 그분을 간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제사장들과 이기는 자들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또 우리를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에 건축을 위한 흰 돌로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만나와 관련된 이 모든 요점들이 참 기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른 기적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피상적인 기적들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만나 안에 있는 더 깊은 기적들을 누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누립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먹었던 만나가 기적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먹는 그리스도도 확실히 기적입니다. 만나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 먹는 만나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만나를 먹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고 욕심을 내도 결국 우리는 한 오멜의 만나만을 모읍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평안을 가지게 될 것이며 단 한 번의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만나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주님의 놀라운 양식으로 사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신성한 본성 안에 그리스도를 간수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며 교회와 관련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본성 안에 간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 항아리 안에 간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양은 증거궤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 만나를 저장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겨둔 만나는 다음날 당신을 먹이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거기에 벌레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금 항아리 속에 한 오멜의 만나는 썩거나 부패하지 않는 것은 기묘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16장 21절에서는 해가 뜨면 만나가 녹는다고 말합니다. 한면으로 만나는 갈고 찢고 삶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그것은 뜨거운 태양이 나올 때 녹았습니다. 이것은 만나의 기적적인 본성을 더 나타내줍니다. 우리가 얼마를 거두든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오멜의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만나의 양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은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만나를 먹을 때 결국 한 오멜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만나의 양이 우리의 식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배에 따른 것임을 가리킵니다. 어떤 이들은 만나를 모으고 먹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만나를 모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모으든 안 모으든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몫의 만나를 모아야 합니다. 모든 안식은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모으든 우리는 한 오멜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만큼 먹든 우리는 결국 한 오멜만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욕심내면 더 많은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만나에 대한 각가지 모든 관점들은 기묘합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보내신 것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 날 먹기 위해서 배의 만나를 여섯째 날에 모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분의 몫에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금 항아리 속에 만나가 부패하거나 녹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만나의 체험이 사람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님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얼마만큼 모으고 먹고 간수해야 할지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만나를 저장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에 벌레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틀을 위한 몫을 모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만나는 신선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 항아리 속에 한 오멜의 만나를 간수하라고 요구하신다면 그 만나는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만나에 관한 규정들은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사람의 방법이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체험으로 그것을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제한받기 싫어하는 청년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욕심이 줄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양의 만나를 거두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조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양을 가지도록 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게을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재려고 노력하거나 우리 자신을 측정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를 재는 하늘에 속한 측정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나를 모으는데 욕심을 부리더라도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은 양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조종하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하는 사람들은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되며 게으른 사람은 결코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은 단지 종교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는 것은 그분의 긍휼로 인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만나를 모으든지 만나가 측정된 뒤에 우리 각 사람이 갖는 만나는 한 오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를 얼마큼 모으든 각 사람이 받은 것은 한 오멜이 되리라는 것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가능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권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신다는 사실의 요점이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나 자체가 기적이고 만나를 다루는 것도 기적입니다. 만나에 관한 모든 것이 기묘합니다. 그것이 보내진 방법은 기묘하므로 하늘에 속한 측정에 따라 재는 방법도 기묘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만나를 모으고 나서 왜 한 오멜의 만나만을 받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한 오멜보다 적게 모은 사람들도 한 오멜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를 가지고 장막으로 돌아간 뒤 만나가 녹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바깥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면 태양이 뜨거울 때 녹았을 것입니다. 장막 안의 온도는 바깥 공기보다 더 높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바깥 공기 중에 있을 때 녹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막 안에서는 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만나에 대한 모든 체험이 천연적인 관념이나 과학적인 관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사람의 안배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그분의 규정들에 따라 만나를 모으고 누리고 간직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금 항아리 속에 보관된 만나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 녹거나 부패하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관련된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원칙은 만나가 주님에게서 온 기묘한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기적은 단기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보낸 것은 약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진 장기간의 기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기묘한 방법으로 만나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로 여행하든지 만나는 매일 아침에 왔습니다. 만나의 보냄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만나가 장기간 지속된 기적이었지만 그것은 우리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만큼은 오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음식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천연적인 관념에 따른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조사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왜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당신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데 다른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느냐고 묻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갈망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참여합니까? 같은 가족 내의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룹이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똑같은 영적 진리를 받지만 어떤 이들은 주님을 추구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 기적적인 것임을 더 지적합니다. 구약의 성막은 영적 체험을 묘사합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있으며 증거궤 안에는 만나가 담겨있는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체험의 그림입니다. 지성소인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궤인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누렸던 그리스도를 간수하는 신성한 본성, 즉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감추어진 만나가 우리의 영 깊은 속에 계신 감추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신성한 본성 안에 보관되어 있음을 계시합니다. 감추어지고 간수된 이 그리스도는 영원히 기념될 것입니다. 감추어진 만나가 오늘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받는다면 우리는 단지 그것이 우리의 영 안에 있다고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가 금 항아리 안에 있고 금 항아리는 증거궤 안에 있으며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있다고 계속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그림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를 먹기 시작한 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금 항아리 속에 한 오멜의 만나를 간수하고 증거궤 안에 있는 이 항아리에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교사들은 그들의 견해가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지성소는 하늘을 말합니다. 만일 그들의 해석이 정확하다면 감추어진 만나가 담겨있는 금 항아리는 우리와 아주 멀리 있습니다. 이 해석은 영적 체험면이 아닌 하늘에 속한 방면만을 다룹니다. 체험면을 주의하려면 주관적인 방법으로 이 그림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오늘날 감추어진 만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 체험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귀중히 여길 것이며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거룩한 본성 안에 그분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성막인 우리의 영 안에는 증거궤인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금 항아리가 증거궤 안에 있고 만나는 금 항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 귀중한 것들, 증거궤, 금 항아리, 만나를 누립니다.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는 얼마나 주관적인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취하고 누려왔던 만나이십니다. 이 만나는 영원히 기념으로 간수될 것입니다. 당신이 누리는 그리스도는 신성한 본성 안에서 영원히 간수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영원 안으로 들어갈 때 이것을 더 분명히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금 항아리 안에 만나를 간수하는 그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체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림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만나가 좋은 음식이라는 것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리는 만나가 우리 안의 신성한 본성 안에서 기념으로 간수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의 끝에 있는 그 그림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그림은 만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우리가 먹는 만나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 안에서 간수될 것입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위한 공급이신 그리스도의 기념입니다. 이런 기념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하나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그리스도는 장래 기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그분의 모든 것이 영원한 기념으로서 신성한 본성 안에 간수될 것입니다. 16장의 끝에 있는 그림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단지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성경 교사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우리의 체험에 따라 주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만나를 간수하는 그림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성막이고 성막의 내용물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증거궤와 증거판인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나가 담겨있는 금 항아리가 영원한 기념으로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